안녕하세요. 금주의 영화를 맡아 아트하우스 모모의 상영작을 소개해드릴 모모 큐레이터 방근주라고 합니다. 파일럿으로 시작한 금주의 영화가 2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신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1회는 몇 분이나 들으셨을지 사실 걱정이 되기도 민망하기도 한데요. 이 코너의 주 목적은 지난 첫 회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소개하는 것이므로 관객 한 분이라도 더 모모에서 영화를 보신다면 그리고 어떤 영화를 볼까 하는 관객 여러분의 고민에 선택의 폭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렸다면 또 그 선택이 만족스러우셨다면 그거면 소개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약간은 건방진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탈리아를 주제로 두 영화를 묶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로드무비라는 주제로 역시 두 영화를 묶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로드무비라고 하면 어떤 여행기나 혹은 어떤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로드무비의 개념인데요.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두 영화를 로드무비로 묶은 것은 순전히 제 방식의 새로운 개념입니다. 아마 억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아무래도 방송 이후 극장에 오래 걸려있어 관객들이 찾아볼 수 있는 영화를 고르려다 보니 비교적 최근에 개봉한 영화를 고르게 되는 면이 없지 않고요. 그 중에서 나름의 공통점이나 키워드를 찾으려다 보니 이렇게 약간은 억지스러운 주제로 묶이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창의적인 개념으로 두 영화를 묶어볼 예정이니 애교로 봐주시고 그저 저렇게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도 있구나 하고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금주의 영화 소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바로 셀마입니다. 이 영화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7월 23일 개봉한 영화입니다. 영화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인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킹 목사는 1963년 워싱턴 대행진 때 링컨 기념관 앞에서 한 I have a dream이라는 제목의 명연설로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인물인데요. 이 영화에서는 그보다는 비교적 덜 알려진 1965년 셀마라는 도시에서 이루어진 흑인 참정권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제작 단계에서부터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배우 브래드 피트와 흑인 방송인인 오프라 윈프리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2002년 제작사를 설립하여 머니볼, 월드워지, 노예 12년 등의 영화를 제작하며 제작자로서 탄탄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던 브래드 피트는 노예 12년에 이어 다시 한번 흑인에 관련된 영화를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표적인 흑인 방송인인 오프라 윈프리의 참여로 많은 사람들이 한층 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직접 오디션 테이프와 촬영 컷을 검토하는 등 제작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또한 애니 리 쿠퍼라는 시민운동가의 역할로 직접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영화는 마틴 루터킹을 공식적으로 다룬 최초의 장편 영화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이런 이유들과 훌륭한 완성도로 영화 셀마는 지난 1월 미국에서 개봉한 이후 언론과 평단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박스오피스 2위를 기록하기도 했으며 2015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영화 셀마의 기본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가 그의 업적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1964년 이후 킹 목사는 미국 전역을 돌며 대중 연설을 하고 여전히 비폭력 시위를 통해 흑인들의 인권 사상을 고취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65년 미국 남부의 엘라베마주에서 흑인들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방해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엘라베마주의 주지사는 흑인 인권운동에 상당한 반감을 지닌 인물이었고 주의 보안관 역시 잔혹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셀마의 상황을 전해들은 킹 목사는 자신이 셀마에 직접 가 흑인들의 시위를 주도하고자 결심하고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SCLC, 즉 남부 그리스도교 지도회의 간부들과 함께 셀마를 찾게 됩니다. 셀마에서 출발하여 몽고메리까지의 세 번에 걸친 흑인들의 평화 행진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엮어낸 이야기인데요. 킹 목사는 자신의 주장과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 셀마와 워싱턴을 왔다 갔다 하며 대통령을 설득하기도 하고 자신들에게 힘을 실어줄 셀마 지역의 청년 운동가들을 설득하기도 합니다. 이 영화의 묘미는 행진을 진행하기 위한 과정을 다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흑인들의 결집된 모습을 심파적으로 보여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진을 성공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계층의 갈등과 셀마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 그리고 그것을 풀어가는 전략가로서의 킹 목사의 모습을 아주 세밀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있지만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인가? 또 그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결코 단순하지 않은 때로는 가치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다층적인 고민을 하는 킹 목사의 모습을 영화는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며 표현합니다. 고뇌하는 킹 목사와 그 주변 인물들을 통해 아마 관객들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당연한 권리들이 어떻게 당연한 것으로 주어지게 되었는지를 다시금 깊이 생각해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 영화를 흥미롭게 만드는 요소들은 많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킹 목사를 맡아 주연한 영국 배우 데이빗 오예루어는 킹 목사와 매우 흡사한 외모로 관객들을 놀라게 만듭니다. 특히 연설 장면에서의 발성과 발음, 제스처는 이 배우가 얼마나 킹 목사에 대해 연구하고 또 연기했는지를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실제 데이빗 오예루어는 마틴 루터킹을 연기하는 것이 자신의 평생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또 영화의 OST는 관객들에게 영화 속 흑인들의 한을 한층 깊이 있게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는 실제 영화의 모델이 된 도시 셀마에서 대부분의 촬영이 이루어졌으며 역사의 상징적인 장면인 몽고메리로의 행진을 위해 당시 에드먼드 페투스 다리를 1965년 모습 그대로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셀마 행진의 기념식에 참석한 오바마 대통령은 행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화 속 킹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믿는 것들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없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하다고 할 수 없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사랑하고 믿는 대상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가치는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아직 그러한 것들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보는 내내 그리고 보고 난 이후에도 가슴 속 뜨거운 울림을 주는 영화 셀마를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It is unacceptable for more than 50% of Selma to be Negro. It less than 2% of Negro. It will be out. It will be out. Oh, one day when the war is won, we will be sure. To the heavens, no man, no weapon formed against. Yes, glory is destined. Everyday women and men become legends. Sins that go against our skin become blessings. The movement is a rhythm to us. Freedom is like religion to us. Justice is juxtaposition in us. Justice for all just ain't specific enough. One son died, the spirit is revisited. Aquesta nit he obert aquella porta. Tu hi he tancada, qui sap los dies. Diamants, rubins, maragdes, or i fils d'argent, convulsions i tensió muscular.
de sota l'arc, frontera del desert. No distingeixo el de fora del de dins. Els núvols passen a set vegades el seu temps. Dones llengot o més gripau sobre un gran roc. La nena està corrent
pel camp. 두 번째 금주의 영화에서 소개해드릴 영화는 바로 만킬로미터입니다. 이 영화는 7년간 사귄 장수 커플의 롱디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 롱디가 뭐냐고요? 바로 롱 디스턴스의 줄임말인데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장거리 연애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항상 저희 녹음을 도와주시는 백년사신 백년석쌤을 모셨습니다. 아무래도 연애 이야기인지라 결혼을 하시고 오래 같이 사신 유 경험자를 모시고 저의 싱글인 저의 궁금한 점을 그냥 가감 없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단지 그것 때문에 저를 부르신 거.
네, 그렇습니다.
뜬금없이 연락이 와서.
네, 저희는 네. 뭐 항상 그렇지만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만 킬로미터를 보고 저희가 얘기를 간단히 나눌 건데.
네, 간단히.
네, 아주 네, 간단히요.
네, 왜냐면 네. 영화 스포일러를 하면 안 될 거. 같아서
네, 한번 보면 정말 괜찮을 만한 영화이죠?
예, 저는 그렇게 봤어요. 예.
네. 저는 쌤께 이제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서는 예. 혹시 재미없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나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보다 오히려 깊이 있게 보신 것 같아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런 거 되게 약하잖아요. 뭐 네이버 이런 데 들어가서 영화 찾아보고 아 네. 이거는 그거네 뭐 이런 거 보는
거에 뭐, 그런 거에 약하신 정도의 그런 세대는 아니신데
아 저게 아니 저 그 세대예요.
네. 아 참 선생님 100년 사셨구나.
그래서 처음에 그 영화를 추천해 주시고
네.
좀 이렇게 몇 개 봤었죠. 그러니까 글들을 보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그렇죠.
블로그 리뷰를 보고 본다거나
네. 네. 네.
아니면 뭐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일률적인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사랑 얘기가 참 지루하다.
아,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아 그냥 그런 영화인가 보다.
저한테 처음에는.
얘기하실 때도 그냥 사랑 얘기니까 편하게 하세요. 이렇게.
연애 상담.
네. 뭐 네. 왜 제가 그 한참 지났는데. 하여튼 그래서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다 보니 네. 그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의외로 굉장히 재밌게 봤었고
네.
날짜 좀 지나면 저희가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코너
네.
영화 이슈다.
이슈다. 네.
다음 주제가 그런 거 비슷한 주제거든요. 소통이나 이런 관련된 주제.
현대인의 소통이나 어떤 이런
네,
부분이요.
그런 SNS 관련, 소셜 관련된 부분을 좀 해볼까라고 얘기는 툭 꺼내놨는데
그럼 이 영화 괜찮을 것
아주
같아요.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아주 적절하지요.
네, 굉장히 감사드리면서
제가 소재까지 던져드렸군요.
이 영화를 네. 이제 오늘 스포일러를 하지 않고
아하.
꽁꽁 숨겨두었다가 다음 방송 때 한번 써보겠다.
들으시는 분들은 상당히 의아하면서 들으시겠어요. 아. 쟤네는 뭐 내용도 얘기를 안 하고 저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아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의외로. 그러니까 그런 시선 아마 그게 영화사에서 홍보하는 방향이 그쪽이라서 사랑 얘기라서 이제 그런 시선으로 보셨던 분들은 아 지루하실 수 있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의외로 그런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궁금증만 엄청나게 유발하는 지금 방송인데요.
방송 맞춰야 될 것 같은. 네.
저희가 이 영화가 그냥 아주 간단히 정말 줄거리를 얘기를 하자면 제목 그대로 제목이 만 킬로미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장거리 연애를 하는 그런 커플의 얘기인데 선생님 롱디 아세요?
안다고 할게요.
네. 제가 자세히 뜻도 설명해드렸으니까 어디 가서 써먹으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커플이 있어요. 한 커플이 있는데 7년간 이제 동거를 한 커플이에요. 커플인데 여자친구가 말하자면 일 때문에 이제 LA로 떠나게 되죠. 그래서 남자친구는 원래 살던 이제 바르셀로나에 남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들어도 그렇고 제목만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영화사에서 어떤 홍보한 뭐랄까 약간 포스터나 뭐 여러 가지 방향만 봐도 그렇고 이게 좀 단편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냥 좀 흔한 장거리 연애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사실 처음에는 저도 약간 템포가 느린 영화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그리고 굉장히 사실적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배우는 네. 두 명밖에 안 나와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여자와 남자.
예 맞아요.
예. 네 그냥 주인공 이름 외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여자 남자 이렇게만 나와요.
그렇죠. 네, 세트도 아마 단촐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의 그 바르셀로나 집이랑 저 LA 집이랑 네, 네. 네. 거의 아마 그런 것 같고 그 외에 특별한 뭐 특수 장치라든지 이런 네, 것도 전혀 맞아요.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흥미로운 거는 뭐 예를 들면 떨어지고 난 이후에 뭐 2일째 뭐 150일째 이런 식으로 며칠 됐을 때 그들의 어떤 일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약간 템포가 느려서 좀 지루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어떤 영화가 대사도 많지 않고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의 어떤 그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어떤 관계나 어떤 현대인들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정말 좀 깊이 이렇게 좀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는 영화더라고요.
네. 아마 제가 자료를 찾아본 것 중에서 제일 그럴듯한 자료 아마 이것도 영화 홍보사에서 내보내준 내용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사실은 네. 언론기사에서 많이 안 실렸더라고요. 주로 이제 많이 실렸던 것은 사랑 이야기다라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었고
네.
그거 말고 이제 감독이 한 얘기를 아마
인터뷰를
얘기를 내보낸 게 있는데
네.
그게 아마 이 영화를 관통하는 얘기가 아닐까
핵심적인
있어서.
주제를
네. 네. 그 감독이 한 얘기는 이렇더라고요. 삶을 보다 넓게 바라보면서 관계의 본질을 찾아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 직접 만나고 대화하는 것은 모니터 속 모습만을 보고 말하는 것과 절대 같을 수 없다. 인터넷 기술들이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렇죠.
실제와 현실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하는 그 소통에 대한 방법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요즘은 뭐 그 SNS를 주로 신봉하다시피 하면서
그렇죠.
그게 절대적인 것처럼 하는데
거의 뭐 친구 관계도 SNS로 맺어지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이 정말 실제 관계일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소통하는 방법이나 관계들은 어떤 것일까?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의 소통 방법들과 같이 매치를 시켜서 이야기를 쭉 풀어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마 감독도 그런 의도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영화를 보다 보면 남자가 너무 늘 보는
보였어요?
남자. 그러니까 근데 그게 남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홍상수의 영화에 그려지는
아,
남자들
맞아요.
같은 그런 느낌.
굉장히 찌질한
예, 예.
그 여자가 난 포기할게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정신 들어서 막 이렇게
맞아요.
하는 것처럼
예.
아 그냥 남자가 되게 찌질하구나라는 느낌.
맨날 공부도 안 하고.
맞아요. 혼자 한다면서.
예.
네. 근데 뭐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은 이제 훨씬 좋아하겠죠 그런 일들을 뭐, 오 해방이야 뭐 이렇게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아 그냥 그런 얘기인가 보다 했는데 중간 중간에 이제 어떤 툭툭 던지는 장치들이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구나라고 이제 느끼게끔 해줬던 것 같고 그러면서 중간부터는 굉장히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 뭐 여주인공의 그 직업이죠
네.
사진 작가라는 직업도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을 멈추게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한 장면을. 근데 그게 실제와 다를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현실과 실제 현실과 소통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미디어상의 것들은 좀 달라라고 하면서 그런 장면들이 꽤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보고 제일 마지막 장면도 그 제일 마지막에 이제 글자가 만키로라고 떠 있는 그 장면조차도 굉장히 재밌다.
네,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아,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영화가 좀 재밌겠다. 그럼 솔로이신 금주쌤은 어떤 느낌을, 연애를 하시고 계신?
저는 사실 지금 연애하는 중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영화를 약간 조금 더 그냥 단순하게 정말 남녀 관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석쌤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제, 보면서 우리 세대들의 어떤 소통 방식? 연애를 하더라도, 그니까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석쌤이랑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었던 지점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연락이라는 걸 문자로 거의 매일 주고받잖아요. 그리고 통화도 언제든지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석쌤의 시대에는.
전보?
전보, 네. 그렇기도
편지?
하고 전화하면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집에 그러니까 그렇지. 집에 전화가 한 통이니까 옛날에 이제 엄마 아빠 얘기 들어보면 그러면 이제 부모님한테 뭐 누구 친구입니다 이렇게 바꿔주고 이렇게 하기가 사실 이성 간에는 또 그때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쓰게 된다든지 이런 감성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둘이 같이 밥 먹고 온 거를 뭐 페이스북에 올려서 그 다음에 이제 위치 장소를 이제 공개한 다음에 내가 어디서 근사한 밥 먹었다 이런 거 올리고 뭐 기록의 의미도 있지만 친구들한테 자랑도 한 번에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세대의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서 석쌤이랑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충돌되는 지점이나 약간 다르게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근데 뭐 연애는 뭐 시대가 변해도 똑같으니까.
아마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제일 많이 공감됐던 부분이 네. 하나 있었는데 아마 그게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소통에 대한 방법론일 수도 있는데 주인공이 이메일을 이제 쓰는 장면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쓰다가 지우고 다른 얘기 쓰다가 지우고 이렇게 되는 거가 우리 시대 소통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남들이 좋아해주는 이야기를 쓰는 것. 나를 그렇게 포장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커플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애에 가깝게 있었을 때는 좀 그렇지만 떨어져 있었을 때는 서로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그런 것이 소통의 방법이다 보니까 진심을 전달하지 못하는.
그렇죠. 오히려 배려라는 어떤 허울에 갇히면 그렇죠. 오히려 네. 진심을 전달을 못하게 되는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마 이 영화와 관통하는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소통의 방법들은 더구나 아까 얘기했던 제 시대에 전보, 뭐 파발, 뭐 이런 비둘기, 파발, 이런, 비둘기 보는 거 그랬던 것 같은 것처럼 네. 방법론만 바뀐 거지. 그러니까 소통에 대한 방법들만 계속 바뀐
같죠.
거지. 본질은 네. 같은데 관계의 본질은 같죠. 우리는 그 방법에나마 뭐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영화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 사실 영화들을 보면 요즘 나온 영화들을 보면 뭐 SNS나 이런 것을 어떤 뭐 꼭 연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뭐 친구 관계가 됐든 이런 소통의 도구로 삼는 것에 대한 이걸 소재로 하는 영화들이 없지 않아요.
그쵸,
꽤
네.
있죠.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 가장 나름대로 큰 화두니까. 그런데 이 영화는 그걸 아주 이렇게 드러내놓고 나는 이런 뭐 젊은 세대들의 이런 세태에 대해서 얘기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은연중에 드러내는데 굉장히 좀 세련된 방식으로 그거를 고민하게끔 만들어주는 영화가 아닌가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추천하는 느낌이 네.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스포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영화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장면이 그 여자 주인공이 노트북을 끌어안고 이제 약간 이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서로의 이제 마음을 확인하면서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항상 노트북에 화상 대화를 켜놓고 이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장거리 연애를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내 표정을 보여줄 때도 이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내가 이 사람을 안는 것도 이 노트북을 안음으로써 그 사람을 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장면이 네.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또 굉장히 좀 마음이 또 꿀쩍꿀쩍하고 약간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관객분들도 이 영화 보시면은 그 장면 보시면 아마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해서 다시 느끼게끔 해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담백하고 네. 처음에 좀 느리다고 생각했지만 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좀 굉장히 적당한 템포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공백을 좀 주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툭 대화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장면조차도 아 이건 그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야 라고 툭 던져주는 느낌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좀 괜찮다 네.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쪽에서는 좀 북미 쪽에서는 꽤 좀 좋은 영화다라는 개념이 좀 많이 포장 소통이 됐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얼마 전에 봤던 그 허라고 그 호아킨 피닉스 나왔던 그 이제 인공지능과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 남자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사회의 어떤 현대인의 이런 소통 관계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맞아요.
저는 오히려 그 영화보다 이 영화가 대사도 별로 없고 설정도 별로 없는데 뭔가 더 깊이가 조금 있달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 약간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고 이거는 진짜 현실인 거죠.
그렇죠. 지금 네. 당장에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인 거죠.
그래서 아마 더 공감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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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석삼을 모시고 여기까지 얘기를 나눴는데요.
스포는 하지 않고요.
네. 근데 제가 여기까지 들으시면 왜 두 영화를 로드무비라고 엮었는지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영화를 보시면 아마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거예요. 아 이게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참 황당한 이유지만 셀마는 거리를 행진합니다. 네. 흑인들이 거리를 평화 행진하죠. 네, 그리고 이 만 킬로미터는 딱 벌써 제목부터 거리이지 않나요?
그렇죠.
네, 네, 만 킬로미터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두 영화를 묶어봤는데요. 굉장히 하나는 좀 정기적인 영화고 하나는 또 어떤 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이런 소소한 그런 내용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영화인데 저는 두 영화 다 보시면은 아마 만족하실 거라고 네, 나름 강력히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석승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Ni un lejano barquichuelo que mirar, ni una blanca gaviota sobre el mar. Yo tan solo recordando la aventura que se fue, la aventura que en sus brazos amorosos disfruté, bajo el palio sonrosado de la luz crepuscular, mirando al mar soñé.
안녕하세요. 선희의 영화의 옥선희입니다. 고전을 소개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제가 정말 감동 깊게 본 영화입니다. 배우들의 향연이 대단했던 겨울의 라이언, The Lion in Winter. 저는 부제목을 폭풍처럼 몰아치는 시대극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감독은 안소니 하비 감독이고 정말 전설적인 배우들이죠. 피터 오툴과 캐터린 헵번이 출연한 1968년도 작품이고 무려 137분에 이르는 연극과 같은 그런 영화입니다. 줄거리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183년 잉글랜드 왕 헨리 2세, 피터 오툴이 맡았죠. 헨리 2세는 신홍성에서의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해 새 왕자와 솔즈베리 성에 10년째 가둬둔 여왕 엘레노어, 캐서린 헵번이 맡았습니다. 을 부릅니다. 왕의 계승과 땅을 둘러싼 탐욕과 컴플렉스와 애증으로 뒤얽힌 가족사가 드러나는 데에는 프랑스의 젊은 왕 필립 2세, 티모시 달톤의 방문과 헨리 2세의 정부가 된 필립 2세의 베다른 누이 알리에스, 제인 머로우가 역할을 맡았습니다. 또 이 두 사람도 한몫을 합니다. 헨리 2세는 씻기를 싫어하고 겁 많은 막내 존, 나이젤 테리가 맡았고요. 존을 가장 사랑한다면서 앨리스와 결혼시켜서 왕위를 물려줄 거라고 공공연히 말합니다. 엘리노어는 굽힐줄 모르는 장남 리차드, 즉 안소니 호킨스가 이 역할을 맡았어요. 당시 신인이었을 때죠. 리차드를 지지하지만 리차드는 어머니의 과도한 욕심이 모든 걸 망쳤다면서 아주 냉랭하게 굽니다. 군대 양성에 몰두하는 차남 제프리는 재무장관으로 만족할 수 없다면서 또 호시탐탐 음모를 꾸미죠. 앨리스는 나이 많은 헨리 2세를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헨리 2세가 자신을 존이나 혹은 리처드와 정략 결혼시키려는데 반대합니다. 앨리스가 왕위 계승자와 결혼해서 여왕이 되거나 혹은 지참금으로 가져왔던 백생지역을 돌려받기를 원하는 필립 2세는 헨리 2세에게 자신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면서 대들지요. 새 왕자는 각기 필립 2세의 방을 찾아가 아버지에게 맞설 군대 지원을 모의하고 마지막으로 필립 2세의 방을 찾은 헨리 2세는 새 아들의 모반을 알게 되자 크게 분노하면서 새 아들을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등장인물이 많아서 조금 줄거리 읽어드려도 잘 이렇게 머리에 쏙 들어오지는 않으실 텐데요. 나중에 한번 영화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 줄거리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풍노도의 시간이라고 이 영화를 설명할 수 있겠는데 겨울의 라이언은 이야기 흐름의 가장 큰 동력으로 헨리 2세와 엘레노 부부의 무시무시한 애증과 폭발적인 감정 표현을 도마 위에 올려놓습니다. 필립 2세의 부친인 루이스 7세의 아내였던 엘레노어는 비옥하고 드넓은 아키텐 땅까지 지녔던 부유한 여성이었습니다. 잘생기고 야망 넘치는 18살 청년 헨리에게 반해서 결혼 3개월 만에 이혼하고 헨리하고 재혼했고 3년 만에 왕이 된 헨리 2세의 야심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들들을 부추겨서 왕위와 땅을 노린 반란을 꾀한 죄로 성에 갇혀있는 처지지요. 더구나 7살 때 볼모로 온 자신이 키운 아름답고 젊은 앨리스와 남편 헨리 2세가 자기 앞에서 보란듯이 키스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헨리 2세는 전설 속의 리어 왕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자신이 차지한 영국과 프랑스의 반이 조각나지 않고 영원히 존속하길 바랍니다. 음모를 꾸면서 왕이 되었고 50년을 음모로 버텼다고 자신하죠. 그러나 죽음이 가까운 늙은 그에게 새 왕자와 필립 2세는 시간은 자신들 편이라면서 조소를 퍼붓습니다. 젊고 아름답고 부유했던 엘리노어를 사랑했지만 지금 그녀는 메두사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두 손을 맞잡고 크리스마스 파티장과 국민들 앞에 나서는 두 사람. 아주 노련한 인물들인 거죠. 노련한 정치가. 끊임없이 과거의 사랑과 현재의 갈등을 노출하는 왕과 왕비. 5남6녀를 낳고 31년째 결혼을 유지하고 있지만 엘레노어는 끊임없이 바람 피우면서 자식들을 나몰라라 했던 헨리 2세를 용서할 수가 없었고 헨리 2세는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엘레노어를 자유롭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엘레노어는 선왕, 즉 헨리 2세의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자신이 잠자리를 했다는 암시로 헨리 2세의 질투심을 자극하고 각별히 아꼈던 존마저 자신의 칼을 겨루는데 절망한 헨리 2세는 내게 아들은 없다. 앨리스와 결혼해서 새 아들을 낳겠다고 선언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에 칼을 쥐고 덤비는 새 아들들. 엘레노어는 암살자, 반역자이니 처형시켜요. 당신이 생명을 주었으니 당신이 거두세요. 라고 하지만 헨리 2세는 차마 자식들을 죽이진 못합니다.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다. 라면서 주저앉는 헨리 2세. 우리 둘 다 모든 걸 망쳤다며 끌어안는 왕과 왕비. 서로 조소하다, 눈물을 뿌리다, 키스를 하다, 고함을 질러대면서 폭풍 같은 격정의 시간을 보내는 왕과 왕비. 배를 타고 온 엘레노어를 맞았던 강가로 손잡고 가면서 두 사람은 파한대소합니다. 내가 바보였다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을 텐데요. 다음 부활절엔 당신을 이길 거예요. 난 누구와도 싸워 이길 것이오. 우리가 영원히 살면 좋겠어. 나도요. 사랑했던 기억과 현재의 음모와 투쟁이 있는 한 두 사람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뜻일까요? 마치 승리를 거둔 듯 두 팔을 올리고 배웅하고 떠나는 왕과 여왕의 당당한 모습에서 사자와 같은 기계가 느껴집니다.
was president.
No one else is caroling. It might as well be Lent.
When I was 어떻게 생각하면 영국 왕실 사는 정말 콩가루 지방 같은 그런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그 한 부분을 취해서 이렇게 대단한 증오와 애증이 엇갈린 그런 시간을 그려내는 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왕과 왕비의 애증의 각주로 작용하는 다섯 인물 성격과 대사도 굉장히 분명합니다. 앨리스는 헨리 2세가 지금 내겐 너뿐이다 라고 해도 헨리 2세가 몹시 사랑했던 그래서 엘레노어를 질투의 화신으로 만들게 했던 7년 전 독살된 로즈먼드까지 질투합니다. 그런 앨리스에게 헨리 2세는 여왕이 되기 위해 존과 결혼하라고도 하고 그래도 잠자리는 자신과 할 거라고 장담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앨리스는 내게 여자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온 유럽을 정복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여자에게 빠졌다고 자책하는 헨리 2세로부터 내침을 당합니다. 존은 아버지와의 칼싸움에 절절매면서도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다시 연습에 몰두합니다. 마상 경기 연습에서 이긴 리처드는 땅에 쓰러진 부하에게 칼을 겨누다 헨리 2세의 명을 갖고 온 장군 윌리엄 마샬의 제지에 정신을 수습합니다. 리처드는 어린 시절 프랑스에서 지낼 때 필립 2세를 사랑하게 되었지만 그러니까 동성애자지만 필립 2세는 훗날 복수하기 위해 리처드를 사랑한 척한 거라고 나를 세우면서 리처드의 남색을 발설합니다. 제프리는 바닷가에서 군사작전 지시를 내리며 음흉한 미소를 띄웁니다. 세 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형 헨리만을 그리워하는 아버지가 못마땅한 거죠. 이처럼 왕과 왕비 못지않게 아들과 정부도 자기 나름대로 각가지 모략을 세우고 상처를 갖고 있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배우들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겨울의 라이온은 제임스 골드먼의 무대극에 기초한 연극 스타일 시대극의 걸작입니다. 무대극은 1966년 3월 3일 뉴욕의 앰베서더 티어터에서 막을 올려서 92차례 공연되었다고 해요. 로즈마리 해리스가 엘레노 역으로 분해서 1966년 토니상 드라마 부분 여배우상을 받았고 로버트 프레스톤이 헨리 2세를 크리스토퍼 워켄이 필립 왕으로 분했습니다. 1999년에 리바이벌 무대에선 스토커드 채닝, 아 정말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데요. 개성 있는 마스크의 그런 조연 배우죠. 스토커드 채닝이 엘레노어를 앞으로 아메리칸 스타 로렌스 피시번이 헨리 2세를 연기한 바 있습니다. 제임스 골드먼이 직접 각색을 하고 안소니 하비가 연출한 영화 오늘 소개해드린 겨울의 라이온은 연극을 하다가도 곧 본색을 드러내고 내가 속이고 있음을 상대가 알고 있으며 그 사실을 나도 알고 있다고 토로하는 언어와 연기력의 쉼없는 성찬으로 아카데미상을 비롯해서 14개의 트로피와 16차례 후보 지명을 기록했습니다. 1969년 아카데미상을 이야기하자면 캐서린 헵번은 잔주름 가득한 얼굴을 파르르 떨면서 증오를 드러내다 눈물을 흘리면서 I wanted Hally back. 헨리가 다시 내게 돌아오기를 원해 라고 하는가 하면 침대에 누워서 선왕과 즉 시아버지와의 잠자리 운운하면서 조소를 퍼붓는 아주 진폭이 큰 연기로 여우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파니걸의 바브라 스트레샌드와의 공동수상이었어요. 연기상 공동수상은 1931년 더 챔프의 월레스 비어리와 닥터 지킬 앤 미스터 하이드의 프레드릭 마치가 남우 주연상을 공동수상한 이래 두 번째 기록이라고 합니다. 캐서린 헵번으로서는 1933년작 모닝글로리, 그 다음에 1967년작 Guess Who's Coming to Dinner, 그것에 이은 세 번째 여우주연상으로 1981년 언더 골든 폰드 황금 연못으로 다시 상을 받아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네 번 수상한 유일한 그리고 위대한 여배우가 되었습니다. 1969년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대신 받은 감독 안소니 하비에 의하면 훗날 캐서린 헵번의 집에 갔을 때 자신이 헵번에게 전달했던 여우주연상 아카데미 트로피는 종이백에 담긴 채 트로피 방에 그냥 묻혀 있었답니다. 자신의 브로드웨이 무대극을 직접 각색한 제임스 골드먼이 각색상을 받았고 긴박감 넘치는 웅장한 선율과 합창으로 시작되는 곡을 만든 존 베리가 음악상을 받았습니다. 작품, 남우주연, 감독, 의상상 후보에 그쳤는데요. 무엇보다 남우주연상을 받지 못한 건 저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피터 글랜빌 감독의 베켓에서도 헨리 2세를 연기해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던 피터 오틀이기 때문에 더욱 아쉬웠습니다. 피터 오틀이 안토니 호킨스, 존 캐슬, 나이젤 테리를 상대로 아버지를 연기했지만 후배 배우들과의 나이 차이는 각각 5살, 7살, 13살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피터 오틀은 부부로 분한 캐서린 헵번보다 25살이나 아래예요. 물론 헨리 2세가 엘레노 여왕보다 실제로 젊었다고 합니다. 1122년생인 엘레노어는 영화 배경인 1183년엔 61살이었고 당시 이를 연기한 캐서린 헵번은 1907년 5월생으로 영화 촬영 당시 61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극중 배역과 본인 배우의 그 나이가 똑같은 거죠. 헨리 2세는 1133년생으로 1183년, 즉 영화 배경 때는 50살이었고 피터 오틀은 1932년생이니까 영화 촬영 당시엔 불과 35살밖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의 캐릭터보다 무려 15년 젊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자식과의 칼싸움에서 날쌔고 맹렬한 공격을 퍼붓다가 허무와 기진으로 무릎 굽히는 등 진땀나는 노역을 그토록 젊은 배우라는 것을 의식할 수 없게 연기해낸 것입니다. 헐리우드의 여왕이었던 캐서린 헵번은 25살 어린 피터 오틀을 피그라고 부르며 애정을 보였다고 해요. 매일 아침 5시 두 사람은 담배 한 대와 화이트 와인 한 잔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 같은 존경과 연대 덕분에 사랑에 빠졌던 젊은 날을 기억하고 있지만 권력과 땅에 대한 집착으로 유배를 보내고 유배를 당해야 하는 그러나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에는 왕과 왕비로서 대중 앞에서 손을 맞잡고 쇼를 해야 하는 서로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왕족을 연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피터 오틀의 회고에 의하면 엘레노 역으로 캐서린 헵번을 가장 먼저 떠올렸다고 해요. 피터 오틀이 먼저 캐스팅된 거죠. 그러나 당시에 헵번은 오랜 동반자였던 스펜서 트레이시가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출연을 확신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젊은 분들은 캐서린 헵번과 스펜서 트레이시의 사랑 이야기를 잘 모르실 텐데요. 꼭 한번 조사해서 이 두 사람의 정말 그 개인 생활을 넘어선 그런 사랑 이야기를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피터 오틀에 따르면 시나리오를 받고 엘리노 역을 제안받은 캐서린 헵번의 반응은 내가 죽기 전에 해야 돼 였다고 합니다. 피터 오틀은 캐서린 헵번 다음으로 비비안 리와 마가렛 루더포드를 물망에 올렸었다고 했습니다. 티모시 달톤은 007 영화로 나중에 유명해졌는데 첫 영화 출연작에서 노회한 헨리 2세에게 밀리지 않는 영리하고 날카롭고 패기 넘치는 필립 2세를 구현했습니다. 캐서린 헵번이 자기 분량이 없어서 쉬다가 티모시 달톤의 연기에 반응하는 숏을 찍으면서 큰 인상을 받았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지금은 티모시 달톤보다 더 연기력을 인정받고 있는 안소니 호키스는 데뷔작인 겨울의 라이온에서 뻣뻣하고 무표정한 연기로 일관해서 좀 의외였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굉장한 연기자로 평가하고 있지만 이 데뷔작에서는 좀 잘 못했어요. 말을 타다 떨어져서 팔을 다친 안소니 호키스는 칸을 겨누는 장면에서 무척 애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인상적인 오프닝 크레딧으로도 기억될 초록색 조명을 받은 인물과 동물 석상은 감독 안소니 하비가 프랑스에서의 촬영 기간 중에 혼자 드라이브를 하다 발견한 것이라고 합니다. 2003년에 리메이크된 안드레이 콘찰룹스키 감독의 텔레비전용 영화 The Lion in the Winter도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Don't share John with me. He's your accomplishment.
And Richard's yours. How could you send him off to deal with Philip?
역사물 시대극에서는 역사와 픽션의 경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겨울의 라이온에서 엘레노어가 젊은 필립에게 자신이 어머니가 될 수도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 부합합니다. 엘리노어의 첫 남편이 루이 7세이기 때문이죠. 루이 7세의 두 번째 부인이 앨리스를, 세 번째 부인이 필립을 낳은 것입니다. 엘리노어와 루이 7세는 그녀가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교황으로부터 결혼 취소 선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레노어는 헨리 2세에게 다섯 아들을 안겼으니까, 그리고 영화는 두 아들이 숨진 이후 시점, 그러니까 세 아들만 낳은 시점에서만 시작이 됩니다. 특히 1183년에 세상을 떠난 헨리 때문에 왕 헨리 2세가 나머지 세 아들에게 애정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엘리노어 표현에 의하면 아버지의 부재가 아들들을 망친 것이랍니다. 헨리 7세 사후의 왕위는 리처드 차지가 됐고요. 중세 무운담의 용맹스러운 전사, 십자군의 영웅, 사자왕 리처드로 불리는 리처드 더 라이언 하트로 소개되는 리처드 1세가 바로 그입니다. 당연히 엘리노어도 다시 정치에 개입하게 되죠. 명색이 궁인데 집을 깔아놓은 바닥이라든가 개가 돌아다니는 파티장, 궁과 저잣거리가 구분이 안 되는 성안, 색색의 천으로 봉한 크리스마스 선물, 리메이크작의 화려한 차림새, 어느 쪽에 더 사실에 가까운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본 영화이기도 합니다.